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 가서 제 방에 안경 좀 갖다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7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옛날에 뭐 그렇게 나쁜 짓도 별로 안 하고 그랬는데 찬송가 190장을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거 부르면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 조금 느리게 하지, 그다음 높지, 그다음 5절까지 있지 한번 하고 나면 막 파김치 되듯이 그래 싫어했는데 철이 들고 나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서 이런 190장 같은 찬송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기 다 담아놨어요. 저 도둑놈 같은 놈 참 그게 뭐 어디냐고 2절 있잖아요. 저 도둑 회개하고서 그건 그 사람이고 둘째 줄 보면 저 도둑 같은 이놈도 나오잖아요. 제 눈에는 지금 뭐 이 몸이 이놈으로 보이는데 도둑 같은 이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찬송 집에서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회중들이 함께 부를 때 또 우리 오늘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자비하신 예수요 얼마나 좋은 찬송들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보면요 주옥 같은 찬송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다 팽개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목사로서는 아주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3대가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손자하고 3대가 부르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정도 부르지 뭐 우리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가르치고 교사도 가르치고 교육자도 가르치고 좋은 거 자꾸 가르쳐야 그들도 또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누굽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럴 때. 근데 큰 것만 이렇게 잡아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설명도 없는데 하여튼 하고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육신이 된 다른 존재가 있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로고스라고. 그러니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14절 보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말씀이 뭐를 입고 왔다고요? 육신을 입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그분은 사람입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두 가지가 헷갈려가지고 막 이단들이 얼마나 일어난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쭉 흘러오다가 어느 날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신앙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 죄를 짓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앞에 부분은 우리하고 똑같답니다. 뼈도 우리하고 같고 살도 우리하고 같고 배고픔은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시고 울기도 하시고 피곤하시다 우리하고 똑같은데 다른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He was without sin.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요 세 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기억을 하시고 밑에 뿌리에 놓으셔야 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둘째 뭐예요? 그분은 사람입니다. 셋째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굉장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 4장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의 초점을 여기에다 맞춥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뭐요?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 자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거를 네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습니다. 요 네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핵심 일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치면 되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파하시면 되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되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귀신 쫓아내시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있지만 예수님께서 한 목표점이 있더라고요. 그 목표점이 뭡니까? 그럼 그 목표점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런 사역들을 하셨지만 이 사역이 주된 목표가 아니고 십자가가 목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까?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습니까? 죄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주실래요? 히브리서 9장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시험 칠 때 문법 공부하듯이 까다롭게 보셔야 돼. 까다롭게.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정결케 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죠? 그런데 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거의 모든 물건이나 사건이 우리 피로 정결케 되는데 그러면 거의 모든 물건이면 저기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도 죄가 사해주는 예외가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경 말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분이에요. 다 피를 믿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나오고 중산층은 양을 가지고 나가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가지고 가죠? 비둘기 가지고 가죠. 그렇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두 마리씩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가져가지 못할 만큼 아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도 못 들고 갈 만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걸 허락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게 레위기 5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에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시험치대에서 면밀히 보면은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의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외가 뭐지? 그럴 때 레위기 5장의 그 예외를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인생을 굽어보시고 참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은요, 11장, 11절 전까지는 소도 바치고 뭐 양도 바치고 이런 게 있지만 만일 이제 그래서 아주 못 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뭐 가지고 나오라고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뭐요? 속죄 제물로. 속죄는 죄사하는 거잖아요.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12절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뭐라고요? 속죄제라. 그걸 가지고 오면 서로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피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11절 한번 보실래요? 다시 봐야 아시겠어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뭐를 가지고 나왔죠? 가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루 여기 지금 10분의 1 에바라 그랬는데 그럼 10분의 1 에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아는 성경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추측으로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이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럼 여기 뭐라 그랬죠? 10분의 1 에바라 그랬죠. 그러면 얼마예요? 2.2리터입니다. 2.2리터가 얼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기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릴 때 그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1인당 한 호멜씩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한 호멜의 양이 얼마입니까? 그게 2.2리터입니다. 지금요 10분의 1 에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는 가루의 양이 얼마입니까? 하루 자기가 먹어야 되는 양식 그만큼이에요. 그 하루를 굶는 거죠. 그걸 가지고 찢어지기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참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가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사해 주신다고요?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 다시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조차 모든 물건이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몽땅 다 피로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나올 만큼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루를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죄를 사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참 희한하고 아름다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떠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거를 네 가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거 하셨는데 이게 주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거기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를 내다보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이름에는 십자가를 지실 텐데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오늘 성경 읽은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성찬 예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유월절을 드시면서 그거를 성찬 예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경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바짝 차리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전공이 있습니다. 그 전공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게 전공이 아니고요. 교인들끼리 싸움하는 게 전공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끝까지 보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싸우는데 성찬식 갖고도 싸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요. 자기 먹을 거 갖고 와서 성찬식 거행하는데 섞어서 이렇게 하면서 부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성찬이 제대로 되질 않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옛날에 성찬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근데 그 성찬식은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았다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언제요? 잡히시던 밤에 무엇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 그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걸 줍니다. 근데 이거 받아 먹으라 배고프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떡을 주면서 뭐라 그러죠? 이거 내 몸이라고 그럽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제자들이 알아 먹었겠어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한에는 제자들 중에 12명 다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 볼 때 왜 이해를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다 기억해 보니까 오 이분이 메시아네 이렇게 된 게 한참 뒤의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몰라. 그러니까 주니까 그냥 받아 먹었죠. 이거는 내 몸이라 그러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무엇을 가지고요?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무엇이라고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말도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데 이 사람들 알아 먹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거는 IQ로 이거는 지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 아멘 하면서 이게 내 것이 되는 성경 구절이 이런 것들입니다. 떡을 주면서 이거 내 몸이래. 이 당시에 몰랐습니다. 잔을 주면서 이거는 죄를 사하게 하는 언약의 잔이라고.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무슨 약속? 나 앞에 나올 때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그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짐승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내다보시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을 받아라. 이 잔은 너희 죄를 사해 주는 언약의 피, 곧 내 몸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줍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위에서는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거 할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지금 떡을 그리고 잔을 이렇게 주실 때는 십자가 상에 자기가 일을 일으킨 그 결과로서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는 상태에서 떡을 주면서 내 몸이라 그러고 이 잔을 주면서 내 피라 그러고 언약의 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기억하라가 아닙니다. 기억하라가. 기념하라는 그냥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걸 기념해서 그거를 주님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걸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면서 먹고 마십니까?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7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죄송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성찬식을 거행해야 합니까?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성찬의 제일 센터가 뭡니까? 그러면 주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실 때 가장 센터가 뭡니까? 피예요. 그럼 왜 몸이라는 이 떡이 들어갑니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그 우리 피를 흘려주십니다. 피를 가만히 있는데 뚝뚝뚝뚝 피가 흘러요? 그런 법은 없죠. 피는 우리 몸이 상해야 아주 짓물러져야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이게 터져야 그래야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럴 때 왜 찢으셨습니까? 우리 죄가 그렇게도 무서운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보혈을, 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떡과 피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떡도 같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는 거행하거라.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떡과 잔을 성찬 예식을 이렇게 거행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라. 그게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뭐라 그랬습니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너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하라 그러면 우리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성찬에 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대팡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사람 싫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폐가 갈려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예배 꼬라지 참 좋죠. 네 파로 갈려 있습니다. 네 덩어리로 이렇게 이렇게 참 희한한 교회예요. 성찬식하고도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성찬식이 되겠냐. 합당한 모습으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그럴 때 28절 앞에 나옵니다. 앞에 한번 보실래요?
이제 자기를 이제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피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살피고. 살피고.
반드시 살피고 옵니다. 영어나 원문을 보면 A man ought to examine himself. examine이 뭡니까? 무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열심히 자세히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살피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잘 살펴보고 하라 그럽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옆에 있는 미운 사람을 잘 째려보고 저거 저거 저렇게 성찬 참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을 잘 들여보고 자기를 잘 보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식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이루어주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몸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피를 준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떡으로, 그걸 기념해서 잔으로 이렇게 받아라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합당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받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성찬 예식 거행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우리 오르간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필 때 뭐부터 봐야 됩니까? 우리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첫째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참 존재에게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들여다보니까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이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 이런 것도 내어놓습니다. 저런 것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으면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기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난 뒤에 떡과 잔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다시 보십니다. 앞을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뭐를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먹고 마시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완결해져야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하네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제가 다시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찬에 임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찬식 우리 그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역사를 보면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석하게 했습니다. 뭐 처음에야 그런 게 없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정리되고 난 뒤에는 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찬식 참여하는 권을 줍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공적으로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공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표를 내야 됩니다. 그때 교회에서 행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신 대로 그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데 세례 안 받아. 나 예수 진짜로 믿어.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성찬식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오용되고 남용되니까 세례받은 사람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잘 살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네. 이걸 나를 기념하라고 주셨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네. 나는 그 피를 믿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잔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거행할 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참 아름답고 참 의미 있고 나 자신이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